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밝히며 이 시설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 수감시설 폐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계획에서 미국 내 군사기지와 교도소 13곳을 수감자들을 재수용할 후보시설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관타나모 시설을 폐쇄할 경우 매년 6,500만 달러에서 8,5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타나모에는 91명의 테러 용의자가 수감돼 있고 그중 35명은 올 여름까지 외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법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의 테러 용의자 미국 내 이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올해 들어 그리스로 10만 2,500명의 난민이, 이탈리아로 7,500명의 난민이 도착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 410명의 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 UNHCR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난민 중 시리아인들이 가장 많고 아프가니스탄인과 이라크인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UNHCR은 1월에 그리스에 도착한 시리아인들의 94%와 아프가니스탄인 71%는 고국을 떠난 이유로 유혈 사태를 꼽았습니다. UNHCR은 이들 난민 대다수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 가치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23일 파운드화 가치는 한때 2.3%가 폭락한 1.405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4165달러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하루 1.7%포인트 내려간 것은 지난 201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파운드화 폭락과 함께 영국 정부 채권 가격도 떨어지면서 유럽연합과 탈퇴 문제를 협상하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추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앞두고 탈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국 집권 보수당 내 유력 정치인인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지난 21일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 지지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군이 올 3월 실시될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해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그러면서 1차 타격 대상은 한국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9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지카 바이러스 예산에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미 의회가 이를 모두 승인할 경우 지카 바이러스 퇴치 예산은 27억 달러까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요청한 19억 달러에는 백신과 진단 도구 개발, 푸에토리코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반정부 세력과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부룬디를 방문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23일 수도 부준부라에서 정부와 반정부 지도자 간 협상 소식을 발표하며 모든 갈등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해 남미 여러 나라에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나서 도시 하나가 침수됐었습니다. 당시 파라과이에서만 13만 명이 집을 잃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당시 피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바람에 홍수 피해가 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것을 엘니뇨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20세기 들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1900년대에만 해수면이 14cm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19세기까지는 3~4cm에 불과했는데 20세기 들어서만 4배 가까이 빨라진 것이죠. 1993년서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런 관측에 따라서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30cm에서 130c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수면이 예상처럼 높아질 경우 폭풍우가 자주 오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간 문제였다고 말을 하던데요.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를 막든 늦추든 그야말로 긴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4도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대체로 맑겠고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신의주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하 8도에서 0도. 개성 역시 맑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하 7도에서 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들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랜디 뉴먼이 부릅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들어보시죠.
telling me you got a friend in me. If you got troubles,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If we stick together, we can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Bigger and stronger too,
baby.
But none of them will ever love you the way I do.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했습니다. 이 시리아 정부는 화요일 성명을 내고 휴전안을 수용한다면서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그리고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겨냥한 작전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휴전이 성립되려면 반군 측도 휴전안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네. 반군 측 입장 어떻습니까?
예, 이 시리아에는 다양한 반정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서로 반목하는 세력들도 있는데요. 이 중에 최대 반군 연합인 고위협상위원회가 이 월요일 밤에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다만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이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인도주의 지원 물자의 유입을 허용하고 또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이 휴전안 수용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반군 세력들이 휴전에 동참한다고 밝힌 건 아닌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휴전이 시작되는 토요일 27일 전에 이 휴전안 수용 의사를 밝힌 반군들에게만 휴전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일부 반군 지도자들은 시리아 정부가 이 휴전 후에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알누스라 전선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이 온건파 반군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 실제로 이 알누스라 점령 지역은 반군 점령 지역과 섞여 있고 반군들은 이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휴전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요. 무기는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이 방어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합니다. 또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인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접근은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휴전안에 합의한 후에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동맹인 이란을 그리고 미국은 이 반정부 세력을 각각 휴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설득해 왔는데요.
네.
예, 시리아 정부와 최대 반군 연합이 일단 이 조건부긴 하지만 이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과거에도 양측이 대립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 휴전이 무산됐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이 휴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점, 방법, 또 감시 체계 등 민감한 사안들을 확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네.
예,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관하고 있는 시리아 휴전 전담위원회가 이런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휴전 여부를 감시하는 게 특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시리아 비정부기구나 언론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며칠 동안 이 휴전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이 휴전 조건 이행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엔이 중재한 시리아 평화회담은 어떻게 되가나요? 휴전이 시행돼도 회담도 재개되는 겁니까?
예,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유엔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또 반정부 대표들이 평화회담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네.
하지만 반정부 측이 러시아군의 민간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유로 이 대화를 거부해서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됐었습니다.
네.
예, 이 회담을 중재했던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앞서 오는 25일에 회담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다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동에서 이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시리아의 내전 종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요.
네.
예, 이번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휴전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군이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예, 이 연구소는 최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 최남단의 콰테론 암초에 매립한 이 인공섬에 고주파 레이더를 건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또 등대, 헬리콥터 이착륙장, 지하 벙커, 통신 장비 등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이 스프레틀리 군도는 베트남과 필리핀, 타이완, 브루나이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도서입니다.
네. 그런데 고주파 레이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이 만약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면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선박 또 항공기에 대한 중국의 감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콰테론은 특히 스프레틀리 군도 최남단에 있어서 이런 레이더를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설명입니다.
네, 중국 정부도 레이더 설치를 확인했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화요일을 다만 이 중국 영토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이 방어 목적 시설을 설치하는 건 주권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앞서 중국은 지난 17일에 또 다른 영유권 분쟁 도서인 파라셀 군도에 미사일이 배치된 게 확인된 후에 이 미국과 또 주변국들로부터 이 남중국해를 군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방어적이며 적법한 시설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예, 아직 이번 레이더 건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가 확인됐을 때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혔었고요.
네.
예, 또 앞으로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도 중국의 군사화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서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펴는 등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지난달부터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유럽 내에서 반대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고 하죠.
네, 중국 상품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유럽 시장이 잠식을 당하고 특히 일자리도 줄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예, 유럽에서는 이 지난주 중국에 대한 시장 경제 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유럽연합이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고 중국산 상품이 몰려들 경우에 일자리가 크게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최대 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경제 지위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 유럽연합은 아직 이 중국에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국 상품이 유럽에서 생산한 것보다 지나치게 이 가격이 싸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수출이 어려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에 시장 경제 지위 부여를 꾸준히 요청했었고요.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예, 유럽연합도 이 지난달부터는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검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뭐 중국으로서도 유럽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수출이 감소하고 또 내수도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또 중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유럽연합 등 큰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가 중요합니다.
네.
예, 중국은 이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논란 많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화요일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당원대회 소식에 이어서 미 연방수사국과 애플의 대립 상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봅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문제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선거운동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드디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화요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계획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many years it's been clear that the detention facility at Guantanamo Bay does not advance our national security. It undermines it. This is not just my opinion. This is the opinion of experts. This is the opinion of many in our military.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네.
이는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도 동의하는 점이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범들이 관타나모 수용소를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관타나모 수용소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관타나모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죠.
네, 쿠바 동남쪽 관타나모만의 미 해군기지에 있는 수용소인데요. 2002년에 문을 연 뒤 주로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해왔습니다. 한때 관타나모 수감자 수가 거의 800명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는 91명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문과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고요. 또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그동안 높았습니다.
네, 국방부가 수용소 폐쇄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계획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남아있는 91명 가운데 35명을 지정된 외국으로 이송하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에 취임한 이후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수감자 147명을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수감자들 가운데 이 풀어주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30명에서 60명 정도를 미국 본토로 이송해서 군사기지나 일반 교도소에 수감한다는 겁니다.
네, 미국 본토로 이송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옮겨질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캔자스, 또 콜로라도 주에 있는 몇몇 시설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이유 중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네. 뭐 운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 운영에 한 해 4억 4천 500만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요.
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수감자들을 미국 본토 시설로 옮길 경우 한 해 6,500만 달러에서 8,50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관타나모 수감자 수용을 위해서 미국 본토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수용소 폐쇄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요.
네.
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현행 법은 행정부가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돈을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감자들을 본토로 옮기려면 이 새로 시설을 짓거나 이미 있는 시설을 쓴다고 해도 이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는
네.
이를 위해서 뭐 거의 3억 달러에서 4억 7천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줘야 하는 거죠.
네. 자, 연방의회는 이번 계획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은 그동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계획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는데요. 이 화요일에 행정부 계획이 나오자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즉각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뭐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건데요.
네.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 관타나모 폐쇄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열린 자세를 보여왔던 이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네.
이 맥케인 의원마저도 이번 계획은 애매모호하고 또 믿을 만한 계획이 못 된다면서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 후보들은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해선 안 되고 또 수감자들을 미국 본토로 옮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고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관타나모 수용자들은 최악 중에 최악이라면서 이들을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후보들 중에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하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또 쿠바계 미국인 아니겠습니까?
네.
두 후보 반응 어떻습니까?
네, 두 후보 모두 행정부 계획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특히 이 관타나모 기지를 쿠바에 절대로 반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해군 기지를 반미 공산 독재 정권에 넘겨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새로 테러범을 생포하면 관타나모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또 관타나모 기지 반환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관타나모 기지 반환이 행정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백악관 측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에 이 쿠바를 역사적인 방문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벤 로즈 백악관 안보 담당 부보좌관이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요. 쿠바 측이 관타나모 기지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쿠바 방문 의제에 올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화요일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가능한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지난 2007년에 이 관타나모 수감자의 미국 이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상원의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 측은 당시 이 상원이었던 클린턴 후보가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3일 화요일에 미 서부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코커스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면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이 코커스는 한국말로 당원대회라고 하는데 그 지역 당원들이 모여서 당의 정강을 의논하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에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열었는데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죠.
네.
이번에 이 공화당 차례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뉴햄프셔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서 이 네바다주에서까지 이 3개주 연속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최근 네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CNN OR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45%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9%,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바다주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의 두 배가 넘는 건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선두주자 자리를 굳히면서 또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네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가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맞서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후보가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공화당의 보수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네바다주에서도 또 2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크루즈 후보는 진정한 보수를 내세우면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이 루비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주류 공화당의 대안이자 당을 단합할 수 있는 후보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중진 공화당 정치인들이 루비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네.
월요일에는 밥 돌 전 상원의원이 루비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돌 전 의원은 1996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도전했지만 패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하고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 애플이요. 이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범의 손전화기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인들의 51%가 FBI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FBI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이 FBI는 테러범 사이드 파룩이 사용한 아이폰 손 전화기에 잠금 장치를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애플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파룩 부부가 이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서 14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FBI는 파룩의 손 전화기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애플은 고객의 손 전화를 해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하는 사람들, FBI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38%였습니다. 애플이 FBI에 협조할 경우 다른 고객의 정보도 누출될 염려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설문 참여자 가운데 1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주에 미국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또 이 조사 결과는 USA Today 신문이 앞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건데요.
네.
당시 조사에서도 애플이 FBI에 협조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1%에 달했습니다.
네. 저 혹시 지지하는 정당별로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또 여론이 갈리곤 하지 않습니까?
네. 흥미롭게도 이 문제는 지지 정당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같은 뭐 몇 안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56%, 또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5%가 애플이 FBI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네.
반면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소속의 경우에는 45%만이 FBI 편에 섰습니다. 절반이 안 된 건데요.
네.
또 무소속 응답자의 42%는 애플이 FBI를 도와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주 치안판사가 FBI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애플이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쉐리핀 판사가 애플에 대해서 FBI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FBI, 미 연방수사국이 바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손 전화기에 잠금 장치를 풀 때까지 여러 암호 조합을 계속 시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또 손으로 일일이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새 운영체제를 개발해달라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애플이 반나절이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하고 법무부 등 미국 행정부는 이런 조처가 테러범에 손전하기에만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이 모든 손전화를 열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당국이 이를 남용할 수도 있고 또 북한 같은 적대 세력이나 테러범이 또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가 FBI 선에 서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첨단 기업들이 테러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말한 겁니다.
네.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등 다른 첨단 기업계 대표들은 애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라이오넬 리치가 부릅니다. Say You, Say M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3일 앤터닌 스케일리아 미 연방대법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둘러싸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면서 인선 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공화당은 이 새 대법관 지명은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의 자리가 어떤 위치길래 이렇게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걸까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연방 대법관 지명과 인준 절차.
네,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 판사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미국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나 연방 대법관 같은 고위 공직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원회가 먼저 청문회를 열어서 후보를 검증하고요. 여기서 통과되면 임명 동의안을 만들어서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정식 임명됩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명시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판사들의 정치적 사상, 견해, 판례 등을 검토한 후에 자신과 신념이 비슷한 판사들을 지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아주 까다롭지만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상원이 거부한 경우는 12명에 불과합니다.
연방 대법관의 임기.
미국의 헌법 3조는 사법부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헌법 3조는 연방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직위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한 행동이라는 용어는 의회의 탄핵이나 기소를 당하지 않는 한 평생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신직인 거죠. 단 스스로 은퇴나 사임을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과거보다 사람의 기대 수명이 훨씬 늘었고 또 변화한 시대상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종신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대 연방 대법관의 이모저모.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1789년에 연방 대법원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230여 년간 불과 112명만 배출된 영예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연방 대법관의 평균 임기는 16년이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연방 대법원장은 존 마샬 대법원장으로 34년 5개월 11일이라는 재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존 마샬 대법원장은 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법원장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제임스 오헤라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Almost every Supreme Court expert would say that the greatest Chief Justice John Marshall.
가장 위대한 연방 대법원장은 미국 건국 초기에 대법원장을 지낸 존 마샬이었다는데 거의 모든 대법원 전문가들이 동의할 겁니다. 존 마샬 대법원장은 1801년에 존 애덤스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서 34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는데요. 당시는 헌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대법원에 의해 해석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마샬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량을 보여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유대계 연방대법관은 1916년부터 1930년까지 재임한 루이스 D. 브랜데이스 대법관입니다. 최초의 흑인 대법관은 1967년에 임명돼서 20여 년 동안 재임한 더군 마샬 대법관이고요. 최초의 히스패닉, 중남미계 대법관은 지난 2009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소니아 소토마이어르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타계한 앤토니 스켈리아 대법관은 최초의 이탈리아계 대법관이었고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은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한 샌드라데이 오코노 연방 대법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27대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연방 대법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연방 대법관의 역할.
네, 연방 대법관이 하는 일은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소송을 재판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거나 형량을 선고하는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고 법안이나 행정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판결하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원에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은 다수결로 이뤄지고요. 법적인 정족수인 최소한 6명의 판사들이 판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의 헌법은 대법관 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1869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9명이 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 인선이 중요한 이유.
미국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의 권위가 가장 도전을 받았던 때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이른바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때였는데요. 당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재판을 방해하는 등 가능한 권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한 건 유명합니다.
A huge decision coming down from the Supreme Court on same-sex marriage that says that it must be legal in all 50 states that you cannot ban.
지난해 미국 역사에 분수령이 될 동성혼 합헌 판결이라든지 건강보험 개혁법 판결은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거라 하겠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때마다 미국 헌법에 입각한 논리 정연한 판결문으로 미국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연방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5대 4로 갈리는 판결이 늘면서 어떤 성향의 대법관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 구도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방 대법관의 정치적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 I get a rain check? Can I get a rain check?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지만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약속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뤄야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thought you were going to show up to my office. Where were you?
I'm so sorry. I had a power lunch with my boss and her boss. We were talking about some of the shows that I'm working on. It was just, I had to go.
Okay. Yeah. Well, this time you are forgiven.
Can I get a rain check for next time, though?
You can. Okay. But, you know, power lunches are important, so hopefully everything went well.
It did. It did. I think it was very successful.
Well,
all right. Felt like things went well.
Good. Well, next lunch is on you.
Okay.
저는 얼마 전 VOA 중국어 서비스에서 일하는 마이크와 점심을 먹기로 했었는데요. 마이크는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갑자기 선배와 파워 런치,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회사 일을 이야기하는 파워 런치, 파워 런치 약속이 생겨서 저와의 점심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Can I get a rain check for next time though? Can I get a rain check for next time, though? 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 I get a rain check? 입니다. Rain check. Rain. R-A-I-N. Rain은
B, B를 의미하고요. Check, C-H-E-C-K. Check는 표, 수표를 의미하는데요. Rain check는 1880년대 baseball, 그러니까 야구에서 유래한 말로 비가 와서 야구 경기가 연기됐을 때 야구표를 이미 구입한 사람에게 다음 경기에 무료로 올 수 있도록 표를 나눠준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Can I get a rain check? Can I get a rain check? 하면 다음으로 연기해도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Can I get a rain check? 왜? 또 I'll get a rain check. I'll take a rain check. 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누군가의 제의나 초대 등을 거절하며 다음번에 하죠.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Can I get a rain check? 다음으로 연기해도 될까요?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잘 들어보세요.
I thought you were going to show up to my office. Where were you?
I'm so sorry. I had a power lunch with my boss and her boss. We were talking about some of the shows that I'm working on. It was just, I had to go.
Okay.
Yeah.
Well, this time you are forgiven.
Can I get a rain check for next time, though?
You can.
Okay.
But, you know, power lunches are important, so hopefully everything went well.
It did. It did. I think it was very successful.
Well,
all right. Felt like things went well.
Good. Well, next lunch is on you.
Okay.
오늘의 영어 표현, Can I get a rain check? 다음으로 연기해도 될까요? Can I get a rain check?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Have a wonderful rest of the day.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바가 부르는 The Winner Takes It All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don't want to talk about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ve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hat's a destiny. I was in your arms, thinking I belonged there. I figured it made sen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there. But I was a fool, laying by the rules. The gods may throw a dice, their minds as cold as ice, and someone it feel the same when she calls your name. Somewhere deep inside, you must know I miss you. But what can I say? Rules must be obeyed. I'm
don't want to talk. If it makes you feel sad, and I understand, you've come to shake my hand. I apologize if it makes you feel bad, seeing me so tense, no self-confidence. But you see, the winner takes it.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테러 극복이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같은 테러 조직의 등장은 전통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미 국무부의 세라 시월 차관은 우리는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더 넓고 과감하며 현명한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대, 정보, 그리고 법 집행을 통해 테러 대응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에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모든 수준에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무원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종교, 기업, 그리고 학계의 지도자들은 과격한 극단주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시월 차관은 종교 지도자들이 과격한 극단주의를 억제하는 중요한 행위자 중에 하나라며 그들은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폭력을 떠받드는 과격주의 해석을 반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의 케랄라 지방부터 카슈미르의 종교단체들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의 150만의 무슬림들은 우타 프라데시에 모여 세계적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경고를 재확인했습니다. 7만 명 이상의 성직자들은 발렐리에 모여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비인간적이고 비이슬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델리 지역의 대학생들은 ISIL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초를 밝히고 무슬림 여성들은 알라의 이름 아래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ISIL을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사회가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민감한 이슈들에 관한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를 방해하는 규제들을 풀어줌으로써 테러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하라시트라와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모집책의 표적이 된 지역에 선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경찰은 성직자들과 협력해 청년들이 과격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대테러 공동성명에 기술된 것과 같이 미국과 인도는 공동의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부터 불법 테러, 자금 해체, 국경, 항구, 그리고 대중교통 안전보장, 수천 명의 인도 안전 관련 요원 훈련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공유된 공동의 가치관에 대해 진실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